오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3장 12절에서 우리 13절이라고 그랬던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아파트는 정말 의리의리한 아파트였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보다는 대주택에 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해외를 놀러 가든지 집은 10채씩 지역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회사별로 20대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비행기도 10대 정도면 좋겠습니다. 돈은 한 10조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과합니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 이사모랑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사모는 그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처가와 친가 식구들 다 포함해서 5억씩 주고 남은 돈은 교회 하나 멋지게 지어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돈을 안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역자가 품어야 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면서 건너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착 후에 여느 때와 같이 강가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장소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의 눈에 주목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유명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무언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유대인 두 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만 있어도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매였는지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를 재울 때 사용하는 공기계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눌러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관심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폰과 아내의 폰인 것입니다. 나에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아내에게 전화가 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서 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공기계 폰을 그냥 주면은 그걸 가지고 놀아라고 주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두 살짜리 아이도 아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기지국은 전파를 보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스마트폰은 수신을 잡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전파 수신을 잡지 못하면 더 이상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매여있지 않고 잡혀있지 않는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된다면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이는 것이고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매인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께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하자면 이 성경의 90% 이상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설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까? 우리는 매번 들을 때마다 딱딱하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 죄악을 지적해야 합니까?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이 세상의 죄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골마터진 부위를 칼로 찢어내고 도려내고 꿰매고 약을 바르고 입원하고 절단하고 붙여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아프기도 합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들어야 하고 그걸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갈 때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고맙다.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울어주니 너무나 고맙구만. 내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단거리나 장거리 달리기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는 1, 2, 3등을 3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경기는 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고 잡아라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봉 일동에 가면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왜 김광석 길이 있는지 저는 참 이 대구에 와서 전 대구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몇 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노래를 좋아, 김광석의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예, 계속 부르면 좀 지루해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은 남아있기를 원하고 도리어 가슴 아프고 슬픈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았던 기억보다 좋지 못한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 출신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는 손 꼽아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날에 자신을 잡으려 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성경에서 자신의 우월함만을 과시하였던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두 번째로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은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였든지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리고 그의 외모 중에서 가장 으뜸을 꼽는다면 단연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게가 200세겔.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나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6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가 6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깎지 않고 정리만 했었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정리만 하였던 머리카락이 6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나 지적능력은 다윗의 모든 아들보다도 우월하였습니다. 고대에서 말하는 머리털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머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머리털을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우월함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을 탈환하기 시작하자 압살롬은 다윗의 공격에 파죽지세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상수리나무는 그의 교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돈 많은 청년이 다가와 주님 저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정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3명의 제자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청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돈을 잘 벌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속에 갇혀있는 사람, 과거 속에 매여있는 사람, 자신의 우월함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복을 과감하게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같이 정말 편안한 어떤 책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바퀴벌레와 별별벌레가 가득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은 얼마나 찬디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한기가 올라오는 춥고 어두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손을 후하며 불어가면서 작은 호롱불을 의지하여 바로 이 옥중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께 매였습니다. 아직 예수를 더 열심히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입니까?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매인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감옥은 그의 육신은 괴롭혔지만 그의 정신은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방법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배교입니다. 배신하라는 거죠. 예수를 잡지 않는 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배신행인 것입니다. 예수께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배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잡으면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떨 때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꼭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돈 벌고 싶은데, 그냥 나도 그냥 새벽에도 안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안에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광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쉽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두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직장도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가사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 배의 노력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10월 30일 날 방영하였던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